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또 각가정, 또 소중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이번 한 주도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는 종종 경외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려움, 경외에 대한 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미리 배경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남성 혼자입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바로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흔히 파라오라고 하죠. 남성이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거의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한 축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바로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산파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여인이 또한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조되는 남성이며 여성, 또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또 평범한 이런 대조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부각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하여라고 정해봤습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면 이 두 여인, 매우 평범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파라오, 바로 왕도 무언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파라오, 바로의 두려움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텐데요. 지난주와 또 맥이 이어집니다. 1장 9절인데요. 그가, 이제 바로 왕이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집트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바로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네, 파라오의 바로왕의 두려움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 이게 뭔가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집트 땅에 대해서 이집트 제국에 대해서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세해서 우리와 싸울까봐 두렵고 그러면 왠지 전황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훅하고 이 땅을 떠나버릴까? 히브리 백성들이 훅하고 떠나버릴까? 그것도 두렵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이집트 제국에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죠. 여튼 이런 두려움을 이제 바로왕이, 파라오가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1절인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마어마한 노역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또 그 건축까지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자기의 두려움을 좀 해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꾹 누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노역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 나갔다. 이것은 이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더더욱 번성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는 온갖 계책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더욱더 번성하며 퍼져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프로젝트였어요. 바로 제가 1부 때도 바울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바씨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요. 네. 바로 왕이 그 두려움을 좀 해소해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누르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애굽 왕 파라오죠.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들을 낳지만 이때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때 좀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산파들이 도와서 그렇게 이렇게 출산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있었다. 그래서 두 명의 대표격입니다. 두 명이 전체를 커버한 건 아니고 두 명이 대표격인데 대표격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왕이.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이르되 시작.
이르되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아, 인종 말살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희가 아이를 딱 봤을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한 제국의 왕이 그런 명령을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외부의 세력과 합세할 마음도 없고 또 애굽 땅을 훅 하고 떠날 아직 마음이 없는데 그냥 바로 왕이 혼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펼쳐지는 상황들, 사태들, 흐름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첫 번째 노역의 현장으로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근데 더 번성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파라오의 바로 왕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왕입니다.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죠.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죽였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파라오가 했던, 바로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자애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자 누구들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명이죠? 네. 세 명 아닙니다. 인원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세 개의 선물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드린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인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종의 사절단이었어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걸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한테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헤롯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누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물은 거예요. 헤롯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이 떴다 이러면서.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자, 소동한지라라고 나와요. 그럼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야, 뭐가 일이 있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났대. 라고 이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 소동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돼 있는데요. 마태복음엔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나오고 다른 한 번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 사건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다음 절 제자들이 그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땠대요? 놀라. 이게 타라소예요. 이게 방금 헤롯 대왕이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헤롯 대왕이 듣고 그냥 소동했다 이게 아니라 기겁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기절초풍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감정을 누가 느꼈다고요? 헤롯 왕이 느꼈다고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어요. 당시에 헤롯은 그 정치적인 기반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또 복합적으로 있지만 성전을 또 증축을 해줬어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불안한 왕의 형편인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놀랐겠냐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왕과 똑같죠. 바로왕도 불안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황을 보고 사태를 보고 흐름을 보고 깊은 두려움을 느껴서 아이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고, 헤롯왕도 똑같이 여러 가지 흐름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훅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원래는 동방박사들한테 헤롯이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이게 소위 은어로 뻥인데,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나거든 나에게 좀 일러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헤롯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쳤어요. 근데 박사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음모를. 그래서 헤롯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상황을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이미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다 싶어갖고 두 사람의 아이들,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예수님의 온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을 간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남게 되시죠. 자, 근데 요 소동한지라 놀랐다라는 말을 사실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쓰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타라소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예수님의 부탁이자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한 군데 14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타라소라는 단어가 여기 또 쓰여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마주하든지, 어떤 형편과 접하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형편, 처지,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이 근심, 이 놀람, 이 두려움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의 영광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쭉 살아오신 분에게는요, 범접할 수 없는 안정감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체험한 거죠. 그것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안정감이, 그 평안이 그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산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왕 또 헤롯대왕은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했어요. 자, 산파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요 두 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놀랍게도 애굽 왕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이름이 거론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자, 십브라라는 말의 뜻은, 산파의 이름이죠. 십브라라는 말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아라는 말의 뜻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참 귀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식이 붙어 있냐면 히브리 산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들의 혈통이 히브리인이면서 히브리인 산모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원래 히브리인이면서 히브리 산모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애굽 왕이 가까이 불러서 일을 시킨 거로 봐서 이들은 원래 이집트 사람인데 일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돕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양쪽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성경대로 히브리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그 아이를 돕는, 아이 낳는 일을 돕는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명령을 바로가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어두라.
네,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둘째 줄 앞에 보면 자 무엇을 살피라 그래요? 그 자리를 살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그 자리를 살핀다는 말은요. 사실 되게 완곡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그 자리를 살피다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원래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어가 하오브나임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두 돌들이란 뜻이에요. 두 돌들. 그게 뭐냐 하면 남자의 고환을 말합니다. 두 돌들을 확인하거든 그를 죽여라. 아들이니까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파라오가 했다라는 거죠. 여기 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묵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자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두라. 왜 그랬을까? 왜 파라오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고 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남자들은 장차 크면 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장성하면 힘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란과 어떤 반역의 음모에 가담하면 이집트에게 또 바로왕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남자아이들은 이참에 다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죽일 거면 싹 다 죽이지. 민족을 말살해버리지.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왕이 왜 그랬을까요? 왜 여자아이들을 살려두라 그랬을까요? 네.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중에 남자가 다 떠나고 나면 히브리 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여성들이 모두 다 이집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언젠가 우리 것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더라도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놀랍게도 우리 마음을 휘도는, 우리 마음을 휘감는 욕망은 멈출 줄 몰라요. 그래서 바로왕이 한편으로는 남자애들은 다 죽여. 그런데 여자애들은 살려둬. 왜냐하면 그거, 그 애들 우리 거 할 거야. 이런 욕망 어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사람을, 사태를, 상황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산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야레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기들을 살려줬대요. 남자아기인 줄 알면서도 살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애굽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가 분기탱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다음 절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산파가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네, 바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막힌 대답을 꺼내놓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건장합니다. 그래서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할래야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로왕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가짜죠. 아까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남자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살려줬다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왕한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여러 가지 책들 물론 봐야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을 기울여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애굽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더 권장해서 그냥 아이들을 쑥쑥 낳아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결국 이 2차 프로젝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2차 프로젝트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더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을 붙드셔서 더더욱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윗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미래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와 경외의 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일상 속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런 삶이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아름빛교회에서 한 2년 반 정도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게 그 내용들이 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본문도 다르고 또 맥락도 다르고 스토리도 달랐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강조했던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 무겁게 여기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 때 참 많이 드렸더라고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각양각색의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보다 큰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에 잇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제 삶에도 제가 가장 어리석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목사이지만 제게 어떤 마주한 상황들이 만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머리를 많이 굴렸을 때 저는 더욱더 심한 악수를 두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위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계책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배운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냐? 그렇지 못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운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 문제가 내 앞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뚫어내야 하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아마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영위해 오신 분들은 그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책인데요. 경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쓰신 책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길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축약해놓은 것이다. 이 두려움과 관련된, 경외와 관련된 것이 아주 성경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막으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마지막 구원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싸움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경외심의 능력을 누가 또는 무엇이 장악하고 통제할지를 둘러싸고 주도권을 빼앗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경이로움, 즉 경외심을 인식하는 능력을 지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경외심을 느끼는 능력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이로워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탓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경외심을 느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더 이어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잘못된 경외심의 본질과 결과를 명쾌하게 진술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 잘못된 경외심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갈망하게 한다. 성경을 통해 잘못된 경외심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조금 더 봅니다. 잘못된 경외심은 무력감, 외로움, 두려움, 자신감 없는 태도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용기, 희망, 담대한 행동을 독려한다. 이것은 싸움 중의 싸움이다. 인생 속 싸움 중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죠. 신학적 신념과 상관없이 잘못된 경외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남긴 희망의 파편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패배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일의 어려움이나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잘못된 경외심이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친다. 잘못된 경외심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꺾어 현실을 부정하도록 이끌고 사람이나 상황을 더욱 의식하며 초조함을 느끼도록 만든다. 잘못된 경외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도록 부추긴다. 잘못된 경외심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헤롯의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헤롯이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왕이 태어나 자신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는 죄 없는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보다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 권력을 보존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만행은 모두 이 잘못된 경외심에서 비롯한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살인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경외심에 있다. 육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도 모두 잘못된 경외심에서 비롯한다. 가정폭력이나 테러, 불필요한 정치폭력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길 좋아하게 만드는 요인도 잘못된 경외심이고 앙심과 원한과 시기심을 품고 서로를 대하게 만드는 요인도 바로 잘못된 경외심이다. 인종차별은 물론 인간사회를 공동체가 아닌 전쟁터로 만드는 근본 원인도 이 잘못된 경외심에 있다. 잘못된 경외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결국 서로를 해칠 수밖에 없다.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거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만들어내는,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잘못된 경외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태를 보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이 책은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이유는 바로 잘못된 경외심 때문이다. 잘못된 경외심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영적인 질병이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 중의 전쟁이다. 왜일까? 그 질병과 전쟁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시켜줄 외부의 구원뿐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자연의 힘과 인류 역사를 섭리하셔서 정하신 때에 구원자이자 메시아, 어린 양이자 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경외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 순간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용서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잘못된 경외심보다 무한히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잘못된 경외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무엇이라고요? 올바른 경외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태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장래에 어마어마한 평강과 복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 사태들 여러분을 둘러싸서 움쭉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바로의 압제, 헤롯 왕의 압제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드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진정 경외해야 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산파들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바로 왕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권력을 좀 더 가지고 있었던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산파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아싸.
아싸.
이게 실제로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 하나님이 아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단어지만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빚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셨다. 할 때 이 아싸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희 다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도록 해라. 나만 무겁게 여기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친히 빚어주고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산파들은 정말 좀 제가 센 표현인데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두 분이었어요. 두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평범한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으시든지, 나이가 적으시든지 많으시든지, 손에 지금 힘이 있으시든지 없으시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으시든지 없으시든지, 역량과 재능이 풍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연로하시든지 청년이시든지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친히 빚어주실 것이다. 이 성경의 말 속에 우리의 삶을 얹어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게 그냥 가녀린 믿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토리 속에 우리 인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새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또다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내 마음의 시선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성령님만 주목하며 그분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새로워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초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어지는 새생명 축제도 취지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경외감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두려워야 할 분은, 정작 공경하고 무겁게 여겨야 할 분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잘못된 경외감을 가지고 인생을 쏟아버리고 있는. 그래서 무엇으로든지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왕처럼, 헤롯 왕처럼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들이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외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요.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게 신명기에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이 말을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명기 31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대목인데요.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누구도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핵심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손 도입니다. 도. 먼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들의 자손들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에게, 앞선 세대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계속 성경 전체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가 친구와 대화하듯 우리에게 친밀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의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학식의 문제가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한 분만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존중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해 봤던 그 히브리 산파 두 사람과 같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영원히 지속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성구 제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정말로 이 말씀의 혜택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빛교회 온 성도와 가정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과 사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 곧 사라지는 현실의 여러 상황에 붙들려 두려워하거나 근심에 사로잡혀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왕 헤롯 왕이 보였던 잘못된 경외감을 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주아주 평범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두 산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무겁게 여기며 일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께서 이 약속의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특새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어지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잘못된 경외감에 사로잡혀 삶을 낭비하고 있는, 탕진하고 있는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롭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당신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때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떤 잘못된 경외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빚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걸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 내 가정, 내 앞날의 문제, 나의 사업의 현장, 나의 생업의 현장, 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가정의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 3파에게 있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복주시는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 그 은혜와 복됨을 누리는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분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친히 빚으시고 세워주시는지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소망으로 삼아 인생을 경주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 믿기의 모든 성도들과 속한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흥왕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친히 빚으시고 세우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유해질 때, 나누어질 때, 흔들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가 수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는 믿기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위해, 특별히 귀한 가장들 위해,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해,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온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여성들의 헌신된 삶 속에, 우리 아름빛교회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